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특별한 향기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부자여도 왕이 아니고는 99칸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글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99칸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176평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고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관유나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품을 임의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만들 수도 없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37절 3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관유나 향품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경계이다. 출애굽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경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범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관유라든지 향품이라든지 그거를 만들어서 향품은 이제 성소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관유는 성막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에 다 발라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26절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기구며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방 그 받침에 발라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심지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이 관유를 발라요. 그러니까 이 관유는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23절부터 보면 상등 향품이거든요. 몰약 500세겔은 한 6kg쯤 돼요. 육계 250세겔은 3kg쯤 되고요. 창포 250세겔도 3kg, 계피 500세겔 6kg 되고 감람기름 한 희는요. 한 희는 3.6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양이 꽤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에 들어가면요.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내주하시는 집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는요. 성막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감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과 그런 예배였습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 읽을 때 잘 생각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는 짐승을 잡는데요. 짐승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잡는 거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은요. 사람이 잡은 그 짐승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는다거나 이걸 돕는 거지 짐승을 잡는 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거를 개인이 가지고 오면 개인이 자기가 그 희생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잡을 때 감각이 있고 그리고 모든 예배의 마무리는 화목제거든요. 모든 예배의 마무리가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각도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이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오감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사람의 오감을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사실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씀이 사라진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중세는요 이게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중세교회의 전통을 깨뜨리고 그리고 회당 예배, 회당은 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런 전통을 이어받기 위한 종교개혁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제일 길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나머지 순서가 한 절반쯤 되고 그리고 설교가 한 절반쯤 돼요. 왜냐하면 일부러 찬송도 다 부르고 많이 부르고 뭐 이렇게 예배 순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예배 갱신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오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종교교육 전통의 이탈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감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전인적인 접근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느끼는 것도 있고 맛보는 것도 있고 막 웃고 즐기는 것도 있고 잔치하는 것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삶의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그런 경험이 다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오감을 다 활용할 만한 어떤 그런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향기 나는 향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향기가 사람의 내면이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막에 가면 그런 냄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유가 다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거고요. 성소 안에서 뿌리는 향품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루에 한 번 제사장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사람들은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막에는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거는 아마 로마 사람들의 개선 행진을 말하는 거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냄새가요, 로마 신전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나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해요. 냄새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풍기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 30장을 읽으면서 이런 냄새를 오늘날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 저도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좀 이렇게 궁금한 냄새 말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성경이 이거를 적용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인격, 성품, 말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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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말씀하시고, 절대로 흉내내지 마라, 만들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이요, 재료가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뭘로 관유를 만드는지, 뭘로 향품을 만드는지 재료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향품을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35절에 향을 만들 때 향품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5절에도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져 있고, 만드는 재료도 다 알려져 있고, 양도 다 알려져 있어요. 소위 레시피가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재료와 그 필요한 양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다 알려져 있어요. 만들려고 시도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양도 있고, 그 재료도 있고 양 들어가는 양도 있고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이 이게 독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가는 재료를 다 비밀로 하셨다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만 은밀히 요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뭔가 이게 비밀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재료를 전부 다 말씀하시고 들어가는 양도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 비밀리에 전수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경계입니다. 이게 못해서가 아니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무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몰라서도 아니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질 부리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욕도 하고 막 여튼 거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이익을 구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내 앞가림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가 무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다 놀고 남들처럼 다 즐기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관유, 향품, 거룩하니 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흉내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 네가 그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흉내 내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거침이 없이 사는 거요. 우리는 거침이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일꾼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사람이 달라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보시면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말이 20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죽기를 면할지니 자칫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귀한 분이고 더 높으신 분이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는 거를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전에 들고 나는 거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일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들고 날 때마다 너 수족을 씻어라. 두멍이라는 거는 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통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 담아놓고 계속 수족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자신을 통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향수 뿌리고 다니라는 말씀 아니고, 우리가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께 매인 바 인생 살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